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일요일마다 함께 산책할 아내를 갖고 싶어. 크리스틴, 나를 두려워하지만 말고 사랑해줘. 그럼 알게 될 거야. 나도 사랑만 받는다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사랑만 해준다면 나는 양처럼 온순해질 거고 또 당신이 바라는 모든 걸 할 거야.
크리스틴을 붙들고 절규하는 오페라의 유령. 그가 바란 것은 화려한 오페라 무대에 서는 것도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가한 일요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책하고 싶은 소박한 꿈.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그 차가운 마스크 뒤에서 흘리는 그의 뜨거운 눈물에 더 마음 아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네. 권진영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중간에 또 네. 저는 엉뚱한 상상을 해봤지 뭐예요.
또 무슨 상상입니까? 요즘 상상이 너무 헤프신 것 같아요.
오페라 유령의 네. 2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페라 유령하고 결혼했어요. 크리스틴하고.
응, 결혼했어요. 네,
한가한 일요일에 그 사랑하는 크리스틴과 함께 산책하려고 그러는데
네.
네, 오페라 유령이 잠만 낮잠만 자는 거예요.
아,
그 크리스틴 그, 바가지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오페라 유령은 명로진이었군요.
여보세요.
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러십니까? 맞잖아요, 지금.
저 아니에요.
누가 그랬다고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 저기 누가 그랬다고요, 선배님? 자격지심, 선배님.
그렇군요. 네. 네. 이런 뭐 엉뚱한 상상을 해가면서 소설을 읽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후 4시 고전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고전 읽기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는 5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그리고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전 읽기는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 찾아오시려면 검색창에 고전 읽기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오페라부터 시작해서 발레, 뮤지컬까지 이번 달에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네.
오페라, 발레, 뮤지컬 중에 권진영 씨가 만약에 그 출연을 한다면, 공연을 네. 한다면.
발레? 웃게 되죠. 발레? 아니면 오페라? 이렇게 웃게 되잖아요. 저는 그냥 뮤지컬이 좋아요.
좋네요. 맞네요.
네, 뮤지컬.
네, 뮤지컬
저한테
좋아요.
꼭 맞는 역이 있다면 저도 네. 한번 서보고 싶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의 뮤지컬 캐스팅 디렉터 여러분. 권진영 씨가 여기 있습니다.
네. 권진영 있고요. 명로진 선배님도 굉장히 무대에 서고 싶어 하신다는 거.
저는 방송을 지킬 거예요.
왜 그러세요? 원 플러스 원으로 다니기로 했잖아요.
아, 원 플러스 원?
네.
오, 그거 괜찮네.
원 플러스 원으로 저희 부부, 묵은 부부 이런 거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무슨 부부야 또 왜?
왜? 아, 왜 이래? 죄송해요.
그럴까요? 네, 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요.
좋아요. 자, 오늘 또 뮤지컬 마니아 한 명이 저 새로 탄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권진영이라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들어서 뮤지컬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전부터 말 그대로 뮤지컬에 열광하는 광팬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네. 싹이 트고 가지가 난 거거든요. 오늘 저희가 모신 분도 그분 중에 그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뮤지컬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이수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역시 목소리가 굉장히 맑으시네요.
맞습니다.
예. 뮤지컬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마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뮤지컬 지킬의 나이드.
와우.
그리고 그리스.
오호.
에비타를 번역하셨고요. 창작 뮤지컬 콩78436. 중독 등의 대본을 쓰셨습니다.
오.
그리고 2000년부터 2008년도까지 더 뮤지컬의 뉴욕 통신 원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소식을 국내에 생생하게 전달하는 네. 메신저 역할을 하시면서 뮤지컬 100년사를 정리한 뮤지컬 이야기라는 책도 이야. 쓰셨습니다.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뮤지컬 백과사전이셔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뮤지컬에 흠뻑 빠지게 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주말의 명화 보잖아요.
아, 주말의 명화.
네, 거기서 영화를 보면 네네. 짐 켈리나 이런 이제 프레드 아스테어 아니면 이제 루이 암스트롱 나오는 영화를 하는데
네.
주인공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 말을 하다 말고. 그래서 아빠 미국 사람들은 사랑을 고백할 때 노래를 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때부터.
예, 아버지가 그거는 뮤지컬이라는 영화인데 아무렴 그런 사람들도 사랑을 고백할 때 다 노래를 부르겠니?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뮤지컬이라는 게 어린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장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주말의 명화로 많은 분들이 영화를 시작하시거나 무대를 시작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영화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러셨구나. 편하게 말씀하실 때 노래로 이렇게 답해 주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그건 너무 큰 민폐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민폐를 끼치게 되고요.
아이, 잘하실 것 같아서.
아니요. 전혀.
네.
그러다가 결국 뮤지컬의 그 본고장. 브로드웨이를 직접 가셨다고요?
네, 네. 그렇게 되었네요.
오.
그럼 왜 가신 거죠? 그럼 뮤지컬 보러 가셨나요?
뮤지컬을 보러 간 거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이제 뉴욕에 간 것도 뮤지컬 보러 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남편하고 연애를 뉴욕에서 해서요.
와.
그래서
티파니에서 아침을.
티파니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우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공부하고 네네. 지내다 보니까 뉴욕에서 이렇게 지내게 됐네요.
그러시군요.
뮤지컬 많이 보셨겠네요.
뮤지컬 많이 봤죠. 저 뮤지컬 많이 보기도 해서 뮤지컬만 본 건 아니고요. 네. 뭐 거의 연극, 발레, 무용 와우. 다 보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편 이상은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1년에 몇 편 봤나 이렇게 티켓을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 네네. 적게 본 해에는 한 70편 정도.
이제 70편.
많이 본 해에는 100편 넘게 보기도 했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게 티켓값만 해도 좀 감당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일단은 학생 할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고요.
아, 학생 할인.
그다음에 그 이제 관광객 분들은 TKTS라고 네네. 그 브로드웨이에 가면 42번가에 반액 할인 창구가 있어요. 근데
반액
할인을 해도 저한테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그 시어터매니아.com이라고 이렇게 바우처를 배포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가입비를 얼마 이상을 내면
네.
그 사이트에서 빈자리가 있으면 그 빈자리가 있으면 도네이션을 받아요.
아, 진짜?
도네이션을 네. 극장으로부터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 도네이션을 수수료를 한 4불에서 8불 정도를 내고 브로드웨이부터 오프 브로드웨이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당일날에만 가능한 건데요.
아, 당일치기로 빨리 예. 가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제 레디하고 있는 상태죠. 저녁 시간이 되면 레디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100불짜리 뮤지컬을 4불이나 8불에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볼만하죠.
그 우와. 기부 티켓이 오페라 쪽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기부 티켓이 오페라도 있어서요. 네. 메트로폴리탄, 뉴욕시티 오페라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뉴욕 피라모니 그리고 아메리카 발레 시어터 이런 게 다 있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요 한 회차에 네. 학생 티켓을 내가 기부하겠다라고 기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학생증만 있으면 정말 좋은 오페라를 내가 제 돈을 내고 사면 360불짜리인데 20불에 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와!
저 학생 되고 싶어요.
저도요. 우리 그럼 자. 학생으로 다시 들어가서 네. 공연 보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데 말이죠.
네. 학비가.
우리가
아, 맞다. 아,
학비가
돈
더
내고 볼게요.
등록금이.
뉴욕의 학비가.
생각을 못했네요.
뉴욕의 학비가 지금 무섭게 비싸져서요.
맞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말이죠.
네.
더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그 티켓을 기부하는 거예요, 그냥.
오 역시
네.
마음밭이
그쪽으로 가자고요 우리가
그릇이 크시네요.
자 네. 오페라 유령은 얼마나 많이 보셨죠?
오페라 유령을 제가 한 작품을 막 여러 번 보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어서요. 근데 이제 런던에서 두 번, 브로드웨이에서 한 세 번.
우와.
그다음에 와. 서울에서 하는 공연을 한 네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정말 여러 번 보시는 분은
많이 보셨네.
근데
얼마나 봐요 여러 번 본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아, 야망이 너무 크시네.
아니, 제일 많이 보신 건 어떤 작품이에요?
제가
횟수로 많이 보신 거.
횟수로 제일 네. 여러 번 본 작품은 스프링 어웨이크닝이었던 것
스프링
같아요.
어웨이크닝.
아, 예. 스프링 어웨이크닝은 프리뷰 하던 두 번째 날 보기 시작해서
네네.
오프 브로드웨이에 있을 때 세 번, 브로드웨이에 있을 때 네 번, 서울에서 계속 한 다섯 번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은 저한테 굉장히 너무 재밌는 작품이어서
대단하신
분이네요.
근데
오페라 유령은 개막하고 네. 지금까지 2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20년을 다 통틀어서 런던에서 두 번, 뉴욕에서 세 번 이거라서
그러면 오페라 유령 처음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처음 봤을 때는 오페라 유령에 대한 정보를 네. 정말 많이 수집한 상황이었어요.
많이 일단, 모으셨구나.
예, 그러니까 일단 책도 읽은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넘버도 다 들어본 때고 처음 봤을 때가 95년이거든요.
네네.
95년인데 그때 런던 처음 가자마자 본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페라 유령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가슴 떨리는 상태를 봤는데 네. 제가 그때 티켓팅을 굉장히 잘해서 어쨌든 우와. 제일 좋은 자리에서 보겠다는 가진 돈을 다 쏟아부어서 오페라 우와. 유령 티켓을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샨들리에가 떨어지는 자리여가지고
네. 어이구.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들 이렇게 샹들리에가 1막 끝나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런던이다 보니까 샹들리에가 극장도 좁고 그러니까 굉장히 네. 실감나게 떨어지는
어머,
거예요.
어머,
저 위에 있던 샹들리에가 떨어지는데 모든 관객이 제가 있는 자리로 이렇게 시선이 확 쏠리더라고요. 그때 아 이게 이 맛이야라는 생각을
그때 배우 비를 이수진 씨한테 줘야 돼. 아니, 출연이지 뭐예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출연이에요.
잠권진영 씨 생각은 어쩜 이렇게 엉뚱하시냐.
어쩜 이렇게 입금.
상상력 좀 멀리 나가셨네.
그러니까
브로드웨이까지 가셨어요. 자 오늘 거예요. 오페라 유령 마지막 시간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 런던의 웨스트엔드죠. 이 분위기까지 함께 얹어서 생생하고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뮤지컬 얘기하면서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오셀로는 베르디 오페라라고 하고 호두까기 네. 인형은 차이콥스키 작품이잖아요. 서편제는 임권택 감독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럼 오페라의 유령은 누구의 작품인가요?
유령. 죄송합니다. 누구의 작품일까요?
일단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 유령이라고들 아. 하죠. 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각자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데 그래도 누군가의 브랜드를 내세운다라고 한다면 이제 카메론 네. 맥킨토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예 제작자인 카메론 제작자. 맥킨토시가 이 작품을 이제 발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작가와 작곡가 이름 중에서 뮤지컬 중에서는 작곡가의 이름을 더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 유령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오페라의 유령은요. 드림팀이 네. 손을 잡고 만든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오페라의 유령이 뮤지컬 역사를 새로 쓸 정도로 성공한 비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사실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뮤지컬이 황금기여서 뮤지컬 음악이 대중음악이었거든요.
아, 네.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이고
그렇군요.
빌보드 1위를 하는 게 뮤지컬 음악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락 음악이 흥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뮤지컬 음악이 대중음악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아하. 뉴 뮤지컬이라는 어떤 새로운 이제 뭐랄까 새로운 몸부림이죠. 이를테면 대중성에서 멀어지면서
네네.
예술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기서 이제 뉴 뮤지컬이라는 게 대두가 되면서 그전까지는 뮤지컬의 결론이 항상 해피엔딩이었다고요. 어떻게
맞아.
되든 해피엔딩. 착하고 네네. 잘생긴 착한 여자 잘생긴 남자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해피엔딩. 이게 이제 근본적인 룰인데
네.
어떤 비극 같은 것들이 뮤지컬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네네.
그래서 시카고라든지 캐바레 같은 그런 작품 들이 나오는데 오페라의 유령은 비극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는 뮤지컬 가운데 어떤 그런 에픽한 그 분위기와
네.
그다음에 어떤 안타까운 사랑과 여운 같은 것들 그리고 그때로서 브로드웨이에서 한 번도 구현되지 않았던 스펙타클한 무대 변환 같은
네네.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뭐랄까 자기들 얘길로도 이제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 움직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좀 신비로운
그렇군요.
뮤지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에픽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고전적이고요. 고전적인. 스펙타클한.
아, 스펙타클한.
네. 근데 그냥 스펙타클한 걸 가지고 에픽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고전적인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스펙타클하네요.
앤드류 로이드 웨버하고 팀 라이스 콤비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의 이 오페라 유령이 그 당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침체돼가는 분위기에서 살렸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살린 거는 확실하게 살렸죠.
살렸어.
그런 뭐랄까 그때까지 여러 가지 뭐 코러스 라인도 있고 있었고 미국 네. 뮤지컬이 굉장히 이제 흥행은 하고 있었지만 코러스 라인 이후로 브로드웨이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거든요. 장기 네. 흥행하는 이런 장기 흥행하는 작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이어가줄 작품이 없는 상황에서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캐치라는 작품을 선보이거든요. 근데 이 캐치라는 작품이 정말 엑스트라 바간자라 그래서 네. 어떤 줄거리 구조는 없지만 너무 재밌는 고양이들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멜로디 그리고 브로드웨이 최초에 아마 그동안 브로드웨이 뮤지컬 제작비 한 3배를 때려넣는 그런 오와. 엄청난 제작비 덕분에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카메론 맥킨토시의 뮤지컬들 덕분에 지금의 브로드웨이의 티켓값이 나왔다라는 아. 이제 어떤 그런 원흉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 제작비가 상승되는데 이렇게 제작비를 부었을 때 그것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라는 설레를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맥킨토시가 보여준 거죠
길을 잘 내놨네
그렇죠
네, 자본이 문제였어
그러니까.
자본만은 아니고요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을 쏟아부을 만한 마음이 드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럼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대표작들이 많잖아요
네.
전문가의 시선으로 순위를 굳이 매긴다면 어떤 작품이 제일
왜
첫손에
굳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굳이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게 제일 첫손에 꼽힐까요
사람마다 이게 이제 네. 전문가 구멍을 떠나서 여러 가지 순위를 매길 수는 있는데요. 네네. 사실 돈 번 순위로 하면 오페라 유령이 1등이고요.
역시.
돈 많이 벌었구나.
예, 근데 이제 아직도 벌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첫 번째로 꼽고요. 두 번째가 에비타.
에비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팬텀 오브 디 오페라라고 생각을 해요.
선배님 다 보셨죠? 그럼 오늘 퀴즈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오페라의 유령이 크리스틴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증표로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반지, 2번 목걸이,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를 좀 드려야죠.
네. 네,
잘 안 빠지는 거. 네. 자, 이제 오페라 유령이 만든 고문실에 물이 차오르면서 라울과 페르시아인 다로가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장면까지 읽어드렸는데 어제요.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속에서 결국 죽음을 맞았을까요? 다음 장면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눈을 떴을 때 다로가는 침대 위에 샤니 씨는 거울이 달린 옷장 옆 소파 위에 각각 누워있었다. 그리고 천사 한 명과 악마 한 명이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 가면을 쓴 한 남자의 그림자는 간단하고 간소하게 꾸며진 이 캐캐 묵은 방 안에서 더욱 공포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몸을 수그리면서 페르시아인 귓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나, 다로가. 내 가구들이 보이지? 가난하고 불쌍한 내 어머니가 내게 남기고 간 전부라네. 샤니 씨는 아직 자고 있었다. 에릭이 방을 나가자 페르시아인은 팔꿈치로 지탱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다. 벽난로 옆 한구석에 앉아있는 크리스틴 다에의 하얀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건네려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너무도 지쳐있어서 다시 베개 위로 머리를 떨구고 말았다. 크리스틴은 그에게로 다가와서 이마를 짚어본 후 다시 멀어져 갔다. 잠시 후 에릭이 작은 병을 가지고 돌아와 벽난로 위에 올려두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페르시아인의 맥박을 짚어보더니 샤니 씨를 깨우지 않으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둘 다 살아난 걸세. 조금 있다가 내가 두 사람을 지상으로 데려다 주겠네. 내 아내가 그걸 원하니까. 그런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설명도 없이 또다시 사라져버렸다. 페르시아인은 램프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는 크리스틴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페르시아인의 귀에는 아직도 에릭의 말이 맴돌고 있었다. 내 아내가 그걸 원하니까 라고 그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했다. 다로가는 작은 목소리로 또 한 번 크리스틴을 불러보았지만 그녀는 책 속에 깊이 빠져 듣지 못했다. 에릭이 다시 돌아왔다. 그는 다로가에게 모든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라며 더 이상 자신의 아내는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말라고 충고를 한 후 약을 마시게 했다. 페르시아인은 몸이 너무도 허약해져 있어
거울이 달려있는 옷장의 문이 삐그덕거리면서 열리는 작은 소리에도 머리가 아팠다. 결국 그 역시 샤니 씨처럼 잠이 들었다. 다시 일어났을 땐 자신의 침대 위에서 충실한 다리우스의 간호를 받고 있었다. 다리우스는 지난 밤 집 앞에서 다로가를 발견했다고 알려줬다.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그를 데려와서는 배를 누르고 다시 떠났다고 했다. 다로가는 기력을 회복하자마자 필리프 백작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자작의 안부를 물어보도록 했다. 젊은 남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필리프 백작은 죽었다는 소식이 돌아왔다. 필리프 백작의 시체는 스크리브 거리 옆 오페라 극장의 호수 기슭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페르시아인은 거울방 벽 너머에서 들려오던 진홍곡을 떠올렸다.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이 새로운 소식에 숨이 막힐 것 같았던 그는 자작과 크리스틴 다혜의 운명이 불확실한 이러한 상태를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사법당국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오페라의 유령이 분명히 내 아내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럼 뭐 아니 결국 유령하고 크리스틴이 결혼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제로 크리스틴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그게 과연 행복일까요?
아, 그건 나한테 묻지 마세요.
결혼 얘기는 하시면 굉장히 민감하세요.
강제로든 어떻게든 남자는 참 이상한 동물이야.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는 예, 취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어쨌든 소설도 뮤지컬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네.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 소설하고 뮤지컬은 다른 장면도 많고 분위기도 좀 달라요. 원작 소설이 뮤지컬로 만들어지면서 얻은 건가 잃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글쎄요. 얻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거는 유명세, 더 큰 유명세겠죠.
유명세.
근데 원래도 좀 유명한 영어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잃은 것이 있다라고는 저는 그닥 생각은 안 되는 게 제 생각엔 나름대로 원작을 잘 다이제스트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뮤지컬로서 포인트가 들어갈 만한 부분들을 잘 네. 뽑아서 보통 원작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든 작품들 중에 무리하게 해피엔딩을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되도 않는 사람의 자식을 들이민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결과를 그 억지로 만드는 작품도 있는데
네네.
이 작품은 원작이 갖고 있는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서 착실하게 치달아가는 면이 있어서
그렇군요.
나름대로는 꽤 잘 만들어진 네. 작품이죠.
그렇군요. 그럼 일반인들은 모르는 재미있는 제작지 뒷얘기 혹시 있나요? 뒷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글쎄요. 뒷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정말 다국적 팀이 만들어낸 거라서 특히나 그 배를 저어 나오는 그런 무대를 만든 사람이 이제 마리아 비욘슨이라고요. 프랑스에서 오페라나 발레를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네.
이분이 40살에 요절을 하셔서 지금 이제
진짜요?
세상에 없으신데 굉장히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대와 의상을 다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 무대에 나오는 의상하고 무대 디자인을 네네. 다 같이 한 사람인데 요 사람이 이 이야기의 전개에도 꽤 많은 그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감을 주는 그런 디자이너였던 거죠. 그리고 요 사람을 끌어들인 게 바로 연출가였던 해롤드 프린스. 그리고 그 이걸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거를 만들었을 때 작곡가인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그 아내가 네. 주연이었던 크리스틴 역의 그 사라 브라이트만이에요.
네.
이 두 사람이 이때가 한참 좋던 시절이어가지고요.
아, 한참.
예, 한참 좋던 시절이라 모든 노래의 키를 사라 브라이트만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게
우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라 브라이트만이 이 노래를 못 부르고 있는 그런 또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왜요?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지금 이제 성대 같은 것도 늙기 때문에 지금 사라 브라이트만 막 20대 때 아주 깨꼬리 같았던
네.
그런 하이 소프라노가 지금은 안 나와요.
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오페라 유령 25주년 콘서트를 할 때 맨
네.
마지막에 사라 브라이트만이 나오는데 그때도 진짜 보고 있으면 아, 그 20대 때 초반에 사라 브라이트만의 그 아름답던 목소리가 저절로 그리워지기도 하고 그렇죠.
아, 그렇군요. 목소리도 늙는다는 걸 오늘 다시 알았어요. 네.
그렇군요. 네. 성대는 그래도 제일 마지막까지 노화가 제일 늦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옥타브가 떨어지니까요.
옥타브가 떨어지니까.
네.
이 작품이 전 세계에서 공연되고 있잖아요.
네.
나라마다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세월이 흐르면서 좀 인물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인물에 대한 해석이나 그런 배우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는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본국의 각자 나라마다 연출가들의 해석이 살짝 달라질 수는 있죠. 그런데 앤드류 로이드 웨버 같은 경우에 자기 작품이 자기가 만든 것과는 다른 해석과 새로운 연출로 올라가기를 눈꽃만큼도 원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엄격한 작곡가예요. 그래서 가사 같은 것만 해도 이거를 가사를 번역을 하고 나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거를 자기네가 가지고 가서 이거를 다시 영어로 번역한 걸 보고 이걸 비교를 해요. 그래서 너무 의역하지 않게끔 그런
그렇구나.
요구가 들어오는 그런 이제 굉장히 엄격한 프로덕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이제 나라마다 조금 다르다라고 한다면 제가 느끼는 거는 영국이나 뉴욕의 크리스틴보다 한국의 크리스틴이 좀 더 여성스러워요.
아, 그래요?
예, 좀 더 갸냘픈 캐릭터라고 할까요? 좀 더 남자에게 기대는 캐릭터를 보여주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령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웨이나 영국의 유령이 좀 더 나긋나긋하달까요? 한국에서는 좀 더 어떤 마초 같은 정말 상남자 같은 유령을 원하는 덩치 크고 키 크고 금발의 유령을 원하는 또 그런 면이 또
금발인데.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금발이니까 오페라 유령 주인공으로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그러니까요. 금발 너무 개그 좋았습니다. 그 개그.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는 아무래도 오페라의 유령 같은데요.
네.
생기기는 여기 보면 라울이 훨씬 잘생겼잖아요.
그럼요.
그래도 저는 가면 쓴 남자가 좀 더 좋거든요. 왠지 끌리지 않아요? 이수진 씨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다 보여주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미스테리가 주는 게 있죠. 근데 사실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캐릭터가요.
네.
전대미문화의 캐릭터이긴 해요. 정말 나쁜 남자거든요. 살인도
남자.
서슴치 않는 그 비양심의 극치인 어떻게 보면 뮤지컬과 공연의 역사에서 이렇게 나쁜 남자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캐릭터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아주 질 나쁜 스토커거든요.
그렇네.
예, 아주 질 나쁜 스토커인데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진심, 사랑이라는 거, 이렇게 그 아주 굵은 사랑이라는 어떤
네네.
불직함?
네.
그러니까 여성들의 나도 한번 이렇게 절박한 사랑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판타지를 유령이 채워주는 부분이 있죠.
나쁜 남자 원조야, 그러니까 오페라 유령이.
오페라 유령 역할을 한 배우, 가수 중에 어떤 배우 연기가 인상에 남으시나요?
사실 오페라 유령의 그 오리지널이
오리지널, 예.
마이클 크로포드는
그러니까요.
뭐 거의 낙인처럼 예. 오페라 유령의 어떤 전형을 만들어 두기도 했고요.
네.
그 창법이나 모든 걸 만들어 두신 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네.
진짜 멋진 오페라 유령은 그 라민 카림누라고요. 그 이란 출신의 네. 그 배우가 있어요.
우와.
근데 이 배우가 원래는 오페라 유령에서 라울 역으로 왕자님 같은 라울 역으로 캐스팅을 됐다가 그 한 2년 정도 라울을 하다가 오페라 유령으로 옮겨 탔어요. 근데 최연소 오페라 유령 역을 맡았던 배우인데 그때가 29살이었을 거예요.
29살.
예. 아마 한국에서도 홍광우 씨가 라울을 하시다가 오페라 유령을 하셔서 이제 나름대로 그 라민 카림누 같은 그런 이제 전철을
네네.
밟으셨는데 라민 카림누가 정말 그 아랍 남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어떤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잘생겼어요. 아랍 남자들.
네. 그러니까 진하고
네.
진하고 굉장히 섹시한.
도저히 들을 수가 없네요. 더 이상.
눈이 되게 깊어.
아, 깊죠. 네.
자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이제 입 열렸는데.
마이클 크로포드와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 듣고 오죠. The Phantom of the Opera.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일기를 듣고 계십니다. 뮤지컬 오페라 유령을 가스통 루루의 원작 소설을 통해 만나보는 시간. 뮤지컬 칼럼니스트 이수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뮤지컬 붐을 일으킨 것도 오페라 유령이에요. 2001년에 처음 공연하던 그 당시 굉장히 떠들썩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그 이후에 2009년에도 공연을 했었는데 국내 공연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네.
그 아무래도 처음 라이센스를 가지고 말하자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빅4라고 하는
네네.
이거에 이제 포문을 뭐 오페라 유령이 연 거거든요.
아.
그 카메론 맥킨토시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요.
네.
근데 이제 요 빅4가 오페라 유령, 캐츠, 미스 사이공, 뭐 이런 레미제라블 이런 네. 작품들인데 요것 중에 이제 우와. 오페라 유령이 먼저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을 먼저 들여온 건데
네.
그때 기다림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게다가 그 캐스팅 같은 그런 부분에서도
네.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실력파들이 캐스팅됐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네.
2009년도 정도가 되면 이제 뭐 빅4는 다 공연이 됐고 그다음에 안 그래도 흥행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다 보니까 오페라 네. 유령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이제 줄어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랄까 오페라 유령 자체가 너무나 시스템화가 돼서 그러니까 한 장면 한 장면이 그냥 요 시스템으로 한 장면의 시스템으로 네네. 넘어가는 어떤 드라마가 쫀쫀하게 붙어서 가지 않는 어떤 굉장히 뭐랄까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좀 느슨하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을 그 9년의 갭이 조금 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뮤지컬에서 그 오페라 유령이 영향력이 컸나요?
굉장히 컸죠.
아.
그전까지는 어떤 공연도 한 달 이상, 4주 이상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
이제 오페라 유령이 처음으로 오픈런은 아니지만 6개월이라는 엄청난.
아, 6개월?
요즘은 사실 6개월 장기 공연이 아닌데요. 지금은 뭐 1년도 하고 이래요. 근데 레미제라블 1년 공연을 했잖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오페라 유령 전에는 6개월이 공연이 될 것인가.
아하.
이 6개월 동안 박스를 누가 채워줄 것인가라는 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오페라 유령이 훌륭한 작품이지만 이 작품이 6개월간
네네.
적자를 면할 수 있을 만큼의 관객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불러 모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 이제는 큰 거 된다. 관객이 충분히 키워졌다라는 어떤 분기점이 되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뭐 꾸준한 관객을 동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2009년에 다시 재공연을 했을 땐 좀 시들시들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네.
아무래도 그 사이에 이제 그 비슷한 큰 규모의 공연을 막 하다 보니까
눈들이 높아졌죠, 뭐.
예, 이제 이게 클리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뉴욕에서도 지금은 오페라 유령은 뭐랄까 관광객 대상의 공연이 돼 있는데 또 핫한 공연들이 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오페라 유령을 본다는 게 이렇게 1순위로 올라오지는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네네. 느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페라 유령이 크리스틴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증표로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반지, 2번 목걸이.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는 결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저도 이거 꼭 받고 싶네요.
자, 이제 마지막 네. 장면의 낭독만 남았습니다. 페르시아인 다로가는 오페라 유령 에릭이 그간 저지른 일에 대해 모든 것을 밝히기로 하고 글을 쓰는데요.
네.
그때 그가 찾아옵니다. 몹시 쇠약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오페라 유령 에릭. 그는 힘겨운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을 천천히 들려주는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다로가. 내 생각에는 그녀가 조금은 많이는 아니었지만 조금은 살아있는 약혼자처럼 자신의 이마를 내밀었어.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키스를 했네. 내가 말일세. 내가 말이야. 그녀는 죽지 않았네. 내가 그렇게 키스를 하고 나서도 그녀는 내 옆에 자연스럽게 서 있었지. 아, 다로가. 누군가에게 키스를 하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지 자네는 알 수 없을 거네. 우리 엄마도, 그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엄마도 내가 키스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지. 엄마는 도망갔네. 내게 가면을 던지면서 말이야. 다른 여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지. 한 번도 결코 단 한 번도 나는. 그러니 말이야, 다로가. 난 너무 행복했다네. 안 그랬겠는가? 그래서 크리스틴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네. 그리고 그녀의 작은 발에 키스를 했지.
엄마 울면서 따로가 자네도 눈물을 흘리는구만. 그녀 역시 눈물을 흘렸지. 천사의 눈물을.
이런 말을 늘어놓는 에릭은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깨를 들썩거리며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고통과 감동으로 흐느끼는 가면을 쓴 이 남자 앞에서 페르시아인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에릭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락의자 위로 무너지듯이 쓰러졌다. 잠시 후 가면을 쓴 남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보게 다로가 잘 듣게나. 내가 그녀의 발밑에 있을 때 나는 그녀가 가엾고 불쌍한 에릭이라고 말하는 소리 들었네. 그리고 그녀는 내 손을 잡았지. 난 말이야 그녀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는 하찮은 개나 다름없었어. 이해하겠나 다로? 내 손 안에는 내가 그녀에게 건네준 금반지가 있었지. 그녀는 그 반지를 잃어버렸지만 나는 그것을 다시 찾았다네. 말하자면 결혼 반지 같은 거였는데 나는 그 반지를 그녀의 작은 손가락에 끼워주었네. 그리고 말했지. 자, 받으시오. 당신을 위해서 받으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도. 이건 결혼식을 축하하는 내 선물이오. 가엾고 불쌍한 에릭의 선물. 당신이 그를, 그 젊은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오. 더 이상 울지 마시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슨 말인지 묻더군.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지. 나는 그녀를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는 가엾은 개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원한다면 그 젊은이와 결혼을 해도 좋다고. 아, 다로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말이야. 마치 내 심장이 네 조각으로 잘려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나와 함께 울어줬어. 그리고 나에게 가엾고 불쌍한 에릭이라고 말해줬지.
에릭은 감정이 너무도 격해져 페르시아인에게 자신을 쳐다보지 말라고 일어두었다. 숨이 막혀 가면을 벗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에릭이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젊은이를 불어주러 나서지. 크리스틴에게 갈 것이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어. 그들은 루이 필리프 방에 내 앞에서 만나자마자 서로 키스를 하더군. 크리스틴은 내 반지를 끼고 있었지. 나는 크리스틴에게 맹세를 해달라고 부탁했어. 내가 죽거든 밤에 스크리브 거리의 호숫가를 통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준 금반지와 함께 아무도 모르게 나를 묻어달라고. 그때까지 반지는 계속 끼고 있어달라고. 그리고 내 시체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녀에게 설명했네. 그러자 크리스틴은 처음으로 스스로 내게 키스를 했지. 내 이마 위에 말일세. 그리고 둘은 떠났어. 크리스틴은 더 이상 울지 않았네. 나 혼자서 울고 있었지. 다로가. 다로가. 크리스틴이 맹세한 것을 지킨다면 그녀는 곧 돌아올 걸세.
그리고 에릭은 말을 멈췄다. 페르시아인도 더 이상 그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괴물은 자신의 가면을 다시 쓰고는 다로가에게 인사를 전하기 위해 기운을 추스렸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온 것을 느끼면서 지난 시절 자신에게 선행을 베풀어준 사람에게 보답하는 뜻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물건을 보내겠노라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틴 다혜의 편지와 그녀가 소유했던 몇 가지 물건이었다. 에릭은 두 젊은 사람이 풀려나자마자 한적한 어느 곳에 신부를 찾아가 둘만의 행복을 가꾸기로 하고는 북역에서 기차를 탔다고 알려주었다. 마지막으로 에릭은 자신이 약속한 유품과 편지를 받는 즉시 그의 죽음을 두 젊은이에게 알려주는 일을 맡아달라고 페르시아인에게 부탁했다. 페르시아인이 에포크 신문에 단 한 줄의 부음을 내면 되는 것이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페르시아인은 에릭을 문 앞까지 배웅했다. 다리우스가 그를 부축해 보도까지 데려다 주었다. 에릭이 기다리고 있던 마차에 올라탔다. 창문가로 돌아온 페르시아인은 그가 마부에게 오페라 극장으로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마차는 어둠 속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그것이 페르시아인이 본 가엾고 불쌍한 에릭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3주가 지난 후 에포크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짧은 부음이 실렸다. 에릭 사망. 네, 이렇게 해서 가스통 루루의 소설 오페라의 유령은 막을 내렸습니다. 네. 우리 에릭 역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명료진 선배님. 이수진 씨 오니까 감사합니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캐스팅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얼마나 슬프고 불쌍한
맞아요.
사람이
너무
이
너무 불쌍한
에릭.
것 같아요. 소설에서는 아, 에릭이 죽음으로 끝났는데
나는
뮤지컬에
잘생겨서 다행이지. 응?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어쨌든 소설에는 에릭이 네. 죽음으로 네. 끝났는데 뮤지컬의 결말은 좀 다르다면서요?
네, 뮤지컬에서는 네. 병든 유령은 상상할 수가 없고요. 굉장히 생생하게 자기의 네네. 기술을 사용해서 그 자리에서 네. 싹 마술처럼 사라지고 가면만 하나 남겨놓는 그런 아. 이제 마술 같은 장면이 되죠.
네. 그렇네요.
이제 흥미진진한 미스터리와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가 모두 끝나고 막이 내렸습니다.
네.
뭐 소설 읽고 나서도 저도 참 감동적이어서 멍했는데 공연 끝나도 막내이고 나서 한동안 자리를 못 들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땐 저도 정말 그랬어요.
네. 그래요?
게다가 음악이 계속 흐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마칠 때까지 그걸 다 듣고 박수를 네. 치고 나오게 되는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참 우리도 한번 가봐요. 저 꼭 가볼 거예요.
가봐요.
소설은 에릭이 죽음을 으로 끝을 냈지만 뮤지컬은 오페라의 유령이 살아있다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뒀거든요.
네.
그럼 이게 속편이 나온다는 얘기 같기도 한데 그 오페라의 유령의 속편 제목이 러브 네버 다이즈.
네.
예, 유령이 다시 컴백하나요?
네, 이게 컴백을 해요. 근데 사실 그 소설에서도 네. 완전히 죽었다라는 죽음을 본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든 영화에서도 오페라 유령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결론을 낸 영화는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러브 네버 다이즈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대 디자이너인 마리아 비욘슨하고 네.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팬텀 인 맨하탄이라는 속편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년간 준비를 해온 작품이에요.
와,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속편이 고 원작이 없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이야기가 산으로 좀 갔어요.
아.
그래서 크리스틴이 아들을 낳는데 네. 10살 된 아들의 이름이 구스타프인데
네.
구스타프하고 남편이 나오라고 뉴욕으로 이제 그 공연 여행을 가요.
네.
갔는데 이제 그 여행을 조정한 것이 바로 마담 지리하고 오페라 유령인 거예요.
오.
그래서 브루클린에 있는 이제 극장으로 이 두 사람들을 다 부르는데
네네.
그 결국은 크리스틴이 마담 지리의 딸이었던 맥지리에 총을 맞고 오. 이제 쓰러져 가면서 그 유령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스타프가 사실은 당신의 아들이에요라는
이거 왠지 막장으로 가는 분위기인데요 이거.
그래서 네. 그 전편에서 그렇게 크리스틴을 막 사랑하고 지켜줬던 라울이 그 아우 크리스틴은 내가 크리스틴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라는 이제 한탄하면서 이렇게 술주정뱅이 같은 그런 이제 캐릭터가 돼요.
가셔도 너무 가셨네요.
근데 그래. 이제 크리스틴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유령한테 내가 정말 사랑한 사람은 당신이에요.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러브 네버 다이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남겨놔야겠다. 에이, 그것만 보고.
그냥 오페라 유령 그래. 보고 말죠.
그래 그래.
근데 이게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너무 자기 자신과 팬텀을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그러네. 있는 것 같아요.
아, 러브 네버 다이즈도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네,
썼어요?
네. 그럼요. 자기가 썼고요.
이 사람이 그 공적인 무대를 사적으로 이용하네요.
냉탕온탕이 심하시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가시기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추천곡 한 곡 부탁드릴게요.
네.
아, 제가 추천할 곡은요. 그 앤드류 로이드 웨버를 이제 열심히 들으셨으니까요.
네.
그 앤드류 로이드 웨버 이후로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핫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스티븐 손드하임의 가장 히트한 뮤지컬인 컴퍼니, 네. 컴퍼니 중에서 남자 주인공인 바비가 부르는 Being Alive라는 노래를 같이 들었으면 하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11월 22일 금요일 제목 그 남자의 진한 사랑 취약한 외모 때문에 사랑 한번 못해보고 쓸쓸히 눈을 감은 오페라의 유령 아 이 아저씨 불쌍해서 어떡한데 얼굴이 흉측하게 생겼다고 사랑도 못하나 외모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은 피오나 공주랑 결혼한 슈렉 말고는 정녕 없는 것인가 사랑은 국경 초월, 나이 초월이라더니 외모 초월은 아직 갈 길이 먼가 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단지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랑에 상처를 입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어른들 말씀에 얼굴 보고 사는 건 잠깐이라고 했건만 아직도 김태희, 원빈 찾는 걸 보면 철들려면 먼 것 같다. 취약한 자신에게 키스를 해주고 눈물까지 흘려준 크리스틴. 그런 그녀에게 보답하기 위해 기꺼이 그녀를 놓아준 오페라의 유령. 그의 사랑이 오늘따라 더 진하게 느껴진다.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자야말로 더 깊은 영혼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 아닐까? 가면 쓴 그 남자가 자꾸 보고 싶어진다.
네,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악기점 스콜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낚시대의 명가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시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 D를 드리고요.
민감성 피부전용 화장품 클레어스에서 비비크림을 카페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책 만드는 집에서 오페라의 유령을 위너스북에서 명로진 선배님의 마흔의 글쓰기를 보내드립니다.
공연 선물 많습니다. 오페라 라보엠과 뮤지컬 김종욱 찾기 연극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그와 그녀의 목요일에 초대합니다. 홈피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 정답은 반지였죠.
네.
오페라 유령이 준 것은 크리스틴에게 반지.
반지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방송이 끝난 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홈피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전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은 EBS K-스토리파 콘테스트 대상 퓨전 국악팀 가온누리 선녀가 변했어 준비했습니다. 이곡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